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방영되는 미국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북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달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나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하와이를 방문합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육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이틀째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국장은 어제 육자회담 체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미국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국장은 앞선 발표에서도 육자회담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그동안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 노력을 기울였으나 허사였다며 이 때문에 핵 보유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한국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 국장의 주장에 대해 지난 10년간 한미가 공격한 적이 없고 대북 제재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앞서 가까운 사이인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필요하다면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긴장을 조성한 데 대해 나 역시도 이 같은 상황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데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 특히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자신이 아는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그들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늘 465명의 중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중의원을 해산한 데 따라 실시된 것입니다. 이날 태풍에 따른 폭우 등 악조건에서도 전국 4만 6천여 투표소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오전 7시 시작된 투표는 저녁 8시 마무리됐습니다. 각 당별 의석수는 이날 밤 늦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약진을 기대했던 야권이 분열된 상황이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세력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지난 1963년 존 F. 케네디 암살과 관련한 기밀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추가 정보를 받는 대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오랫동안 차단돼 있던 JFK 기밀 문건이 공개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밀 문서는 지난 1992년 케네디 암살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오는 26일 공개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미 대통령은 기밀 문건에 담긴 내용이 미국 정부 당국이나 사법기관, 외교안보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밀 해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지난 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딜리 광장에서 차량 가두 행렬을 벌이던 중 수백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5명이 어제 최근 미국 본토와 푸에르토리코, 버지니아 아일랜드 등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정점에 달했다고 마이크 폼페어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눈에 띄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의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t is the case that they are close enough now in their capabilities that from a US policy perspective, we ought to behave as if we are on the cusp of them achieving that objective.
네. 지난 19일 워싱턴 국가안보 포럼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정점에 달했다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정보 당국의 평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예. 폼페오 국장의 이런 평가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여전히 폼페오 국장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그 완성 단계로 이미 완료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예.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근접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외교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것도
예.
바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그 이제 임박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정점에 있긴 하지만 가까워지긴 했지만 아직은 완성을 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북한 자체도 이것을 완성했다라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네.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평가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성 단계라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을 탑재한 이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일 텐데 미국 행정부도 아직 북한이 뭐 여기까지 오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공식적인 그 언급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북한이 그 미 본토 그러니까 무슨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미 본토로 공격할 만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특히 그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은 확보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지난 4월에 그 미 의회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그 미 로리 로빈슨 그 북부 사령관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아직 그 미 본토에 닿을 만한 그런 미사일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미사일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미사일을 14번 그리고 총 그 19발이나 지금 쐈는데요.
예.
상당히 그 하루가 다르게 그 미사일 개발 속도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요. CIA 국장도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아, 우리가 뭐 북한의 그 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여러 그 진전된 속도를 봐서 수개월 내에 그 완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실제로 그 북한이 그 지난 8월 말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2700km 날았습니다. 그리고
예.
9월 15일 날 그 화성 12형 발사했는데요. 이때는 그 3700km 가량 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미 본토 그러니까 무슨 하와이나 괌이 아니고요. 미 본토 그러면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이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북한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가 3,400km입니다.
예.
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9월 15일 날 화성 12형 쐈을 때 한 3,700 정도 날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미국령 괌을 공격할 능력, 미사일을 이미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다만 평양에서 미서부,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까지가 약 8,000에서 10,000km고요. 미국의 수도인 그 워싱턴 DC까지가 12,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12,000 또는 서부를 공격하려면 8,000에서 10,000km 정도 가는 미사일을 그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그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발사한 화성 12형으로는 좀 어렵고 그거보다 좀 대형 미사일 화성 14형이나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고요.
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가 네. 나오겠습니다만은 대해권 진입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지금까지 발사한 대부분의 그 미사일들이 2단 로켓입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사거리를 늘려서 하려면은 일단 2단 로켓을 한 단 더 높여서 본격적인 그 ICBM이 되는 3단 로켓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좀 한두 개의 몇 가지 기술적 그 장애가 남아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 백악관의 켈리 비서실장도 아직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최용기 기자가 말미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이 더 입증이 돼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미사일을 쐈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우에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때 그 탄두가 7000도 이상이 되는 그 고열을 견뎌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까지 이런 실험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이 한 번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북한은 아직 이 실험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성한 것을 입증해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이 아직도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말은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발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핵심적인 그런 기술에 해당되고요. 물론 사거리와 관련해서도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실제보다는 덜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정을 하긴 했지만
예.
이것이 실제로 발사했을 때 정상 발사했을 때 9000km를 갈 것인지 10000km를 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지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 입증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평가가 좀 다른 것은 이것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당국자들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이것이 2년, 3년을 더 걸려야 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완성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부분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예.
얼마만큼 더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실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를 이뤄냈느냐. 물론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형화, 경량화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형화를 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나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 사이에는 평가가 좀 다릅니다. 아직 거기까지 갔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당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조금 더 아직까지도 도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그렇겠군요.
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이제 상정하라고 이제 미국도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미국은 지금 모든 군사 옵션을 유지를 하면서도 제재와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그 외교정책 책임자죠. 그 수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날 미국의 케이블 방송이죠.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눈에 띄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재와 압박을 통한 그 외교적 해법을 여전히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말미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이것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그 국내 정치적, 특히 그 틸러슨 국무장관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을 겨냥을 해서 틸러슨이 북한과의 그 외교적 이런 대화 이런 걸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공개적으로 그 면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상당히 그 논란이 됐고. 또 그것이 뭐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틸러슨 장관의 사임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의 그 정치적 입지가 좀 흔들렸다 이런 그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이 다음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번 CNN 인터뷰는 다시 그 이 같은 사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그 앞에 나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를 계속 신임을 하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예.
CNN에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이것은 그동안 좀 그 흔들렸던 틸러슨 장관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다시 이걸로 해서 이제 확보가 됐다 이런 하나의 뜻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정책 측면에서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이라든가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앞에 대통령들은 대화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나는 실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군사적 옵션 쪽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우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관측, 추측 이런 것이 많았는데요. 역시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혼란, 논란 이런 것이 끝나는 이런 어떤 마무리적 성격으로 틸러슨 장관이 나와서 외교적 해법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것이 일순이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안 되면은 군사적 방법밖에는 해결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그 어떤 그 문제가 정리되는 듯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예.
정책 자체는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그동안에 흔들린 입지를 정리하고 이런 것을 밝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의 이런 쪽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좀 정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또 이제 나온 그 이야기가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나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최은기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틸러슨 장관이 그러니까 첫 폭탄이 떨어지기까지 외교적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맥락의 발언을 하고요. 또 국무부 부장관이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존 켈리 비서실장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외교가 작동하는 것을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게 군사 옵션 쪽으로 좀 더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예. 관측이 있었지만 이 그 행정부 내에서 국방장관 그리고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등등까지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제 아직은 외교의 그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군사 옵션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고는 그런 맥락의 발언들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기류가 여전히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사실 그 민간 차원이지만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군축회의 비확산회의죠. 거기에 지금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전직
네.
관료 출신들이지만 또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성이 미국 국장이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말하자면 반관 반민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북한 쪽의 의도를 계속해서 타진하고 이런 기류 변화는 어느 정도 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일단 그 협상장에 나와야지 이제 가능을 할 텐데 지금 북한이 5주 가까이 한 달 넘게 특별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진다면 미북 간의 대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도발을 안 하면은 일단 대화에 아주 그 초보적인 그 조건은 마련되는 거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화 쪽이 좀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렇게 그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것이 9월 중순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미사일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그 2월에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한 이래 올해 지금 여태까지 14차례에 걸쳐서 총 19발의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또 9월에는 또 수소폭탄 실험까지도 해서요. 올해 뭐 거의 어떨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무슨 미사일 핵실험 이런 게서 굉장히 도발을 많이 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9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9월 15일부터 한 달 이상 북한이 핵실험 물론이고 지금 미사일 도발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올해 지금 미사일 일지를 보면 이렇게 한 달 이상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안 한 것은 지금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그 잠잠해진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개 그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9월 15일, 9월 중순부터는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그 완전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그 대북 압박하는 강경 발언이 나왔고 또 하나는 비완 폭격기 얘기입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한 열흘 한 보름 간격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출격해서 원산 앞바다까지 비행하는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무력 시위를 미국이 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좀 압박을 느껴서 자제했을 수가 있다.
예.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화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9월 말이죠.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9월 30일 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가 아예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세 개 대화 채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만일 이렇게 대화 채널이 어렵사리게 어쨌든 개통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또 다른 무슨 대남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같은 대화 채널 자체가 막히거나 대화가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지금이 강원 양면에 두 개의 기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느 것을 그 선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좀 그 망설이고 또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도발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 같은 9월 15일부터 시작된 이 같은 북한의 도발 자제 국면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보다 무슨 또 다른 도발 국면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북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한 달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한국군이 합동 해산 훈련을 했는데 뭐 여기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없었습니다만 북한은 여전히 이 합동 훈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이 합동 훈련에 대해서는 늘 말하자면 북침 전쟁이라 그러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사포를 쏘거나 아니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번에는 강하게 유엔 회의석상에서든 또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든 강하게 말하자면 비판하고 또 반발하면서도 특별히 말하자면 물리적인 도발 행위는 없었습니다.
예.
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특징적인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앞서도 얘기한 대로 미북 간에 지금 30일 이상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예.
대화를 위해서는 좀 더 좋은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른바 쌍중단,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또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주장을 지금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북한이 그동안 미한 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뭐 요구한 것은 벌써 뭐 수십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때마다 미국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미사일 도발하고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를 서로 맞바꾸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은 그 한미 방위조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요. 또 하나 군사적으로 연합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미군과 한국군이 하나의 공동체를 지휘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것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고
예.
마치 그 예를 들면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군대가 있으면 당연히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동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고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은 북한이 스스로 위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예.
이것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그 온당치 않다 이런 것이 미국의 일관된 예. 입장입니다.
앞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북한의 도발 중단 배경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좀 더 이 기간에 도발을 중단할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한다든가 그런다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좀 더 이제 그 좋은 상황이 될 텐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정리해 보면
예.
미국이 일단 대화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핵 실험 금지,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죠. 금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아울러서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전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예.
최근에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 다거나
네.
또는 비핵화에 관한 의미 있는 성의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동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면 정확하게는 그것이 조건이라고 두 가지가 하진 않았지만
예.
대화를 위한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중단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의 최근 대북 기류와 또 한 달째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북한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 필리핀까지 다섯 개 나라를 방문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아시아 순방, 이 북한 핵 문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최대 그 현안이 될 전망인데요.
예.
아시겠지만 뭐 북한이 지금 미국의 그 외교 역사상 제일 큰 그 외교 현안으로 등장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같이 또 틸러슨 국무장관 또 국방 관계자들이 매일같이 지금 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아시아 순방에 북한 문제가 아마 제일 큰 현안이다 이렇게 해도 뭐 당연한 얘기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지난 4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미 남부 그 플로리다죠, 그 마라라고 그 휴양지에서 만나서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그 미북 간의 그 진전을 이룬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유사의 기간 중간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그 지정을 해서 30% 이상의 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아주 그 공약을 내걸었는데
예.
이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큰 타결을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환율 조작 이것은 철회를 하고
네.
대신 중국이 그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로 북한을 강하게 제재, 압박 이런 걸 가해서 핵 문제에 미국에 적극 협조를 한다 이런 게 됐고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4월에 했으니까 지금 뭐 한 7개월 만에 이제 그동안에 뭐 전환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 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벌써 북한이 미사일도 수십 발을 쏘고 또 9월 3일에는 또 6차 핵실험도 감행을 했기 때문에요. 다시 그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 주석하고 얼굴을 맞대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대북 제재 강도와 그 자세가 충분한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그동안 얘기했던 쌍중단 이런 거 하나의 방안을 어떤 새롭게 또 좀 그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그 미중 정상회담이 아,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아마 커다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들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특히 이 미중 정상회담에 주목하는 이목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월 말하라고 회동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과연 북한 대북 압박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돼서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평가도 하고 언급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중국도 동참을 했고 자, 좀 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최은기 기자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지금 이제 열 달째에 들어갑니다.
예.
그때 이제 아시아를 첫 순방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순방국에 포함된 일본이나 한국, 중국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직접 당사국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 북핵 6자회담의 주요 참가국이죠. 그러니까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 네 나라들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한다면 사실 러시아를 빼고는 전부 다 다원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미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것은 집권 초에 첫 면대면하는 수인사 정도의 의미가 많이 있었고요.
예.
지금은 사실 전화통화도 그렇고 직접 대면도 이미 세 번째가 됩니다.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도 세 번째 만남이 됩니다. 아베 총리와는 더더욱 그렇고요.
예.
자, 그렇게 한다면 원론적인 수준의 이제 말하자면 접근은 이제 해봤다라고 하는 게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이 상황에서는 논의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예.
왜냐하면 군사 옵션이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예.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이 시점은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시점까지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이제 6주, 7주째 접어드는 시점이 됩니다.
예.
거의 두 달 가까이 미사일 도발이든 어떤 형태의 도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예.
앞서서 우리가 지난 8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상당 기간 동안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3주 동안 도발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이 만약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다면 북한의 도발이 6주, 7주 가까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면요.
예.
대화의 초점은 제재와 압박을 추가하고 그래서 그 제재와 압박의 공조 이것도 논의는 되겠지만
예.
국면 전환의 얘기는 틀림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의 협상의 병행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중국이나 한국 정부가 말하자면 상당히 발언권을 좀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판단이라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사 옵션의 그 제한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화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도 배제하고 이것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틀림없이 국면 전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아시아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는 북한한테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게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기조로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기회를 보려고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기술적인 이유에서 잠시 휴지기를 갖고 있을 뿐이냐 지난 8월 달에 미국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제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바로 2, 3일 후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으니까
예.
북한은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북핵 주변 당사국들을 순방하는 이번 계기는 상당히 중요한 북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순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윤국한 기자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어떤 대화 전환의 어떤 그런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건 분명하겠습니다만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순방 중에 도발한다면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좀 이야기 나눌 부분이요.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에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좀 논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뭐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11월 5일부터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이제 쭉 아시아를 순방을 하는데요. 아, 이와 관련해서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최근 백악관에서 그 한국 방문식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와 관련해서 참모들 사이에서 좀 그 이견이 있다 이런 그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찬성과 반대하는 쪽이 다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찬성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비무장지대 가는 건 당연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아, 그동안 역대 대통령 그러니까 1950년대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해서 부시 대통령, 카터 대통령 다 한국 방문할 때마다 비무장지대를 가서 미한 공조와 그 대한 방위 조약 이런 굳건한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비무장지대를 가서 북한에 경고를 보내고 또 한국에는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당연한 그 절차고 이런 행사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반면 반대론자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무장지대를 갈 경우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완전 파괴 발언 등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이미 그 한반도에서 그 긴장의 수위를 올려놓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그 한반도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좀 그야말로 만약의 경우입니다만은 만일 비무장지대에 갔을 적에 북한이 뭐 포를 쏜다든가 무슨 뭐 총을 쏜다든가 이런 도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대통령 경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뜻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찬반 양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문 여부가 결정이 되면 순방 전에 뭐 백악관에서 미리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한 중에 이 방문하는 게 그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겠군요.
아 이게 국빈 방문 아닙니까?
예.
국빈 방문은 사실 일반 뭐 실무 방문이나 공식 방문보다도 상당히 의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사전에 다 확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예.
1박 2일이지만 국빈 방문한 것 자체가 예외적이죠. 왜냐하면
네.
국빈 방문은 과거 예를 보면 수도 이외의 다른 지역을 한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박 2일에서는 국빈 방문이라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말하자면 그런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빈 방문이 된 것인데요. 그런 만큼 사전에 조율된 일정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일 것이고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찬반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
지금도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반대쪽에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이번 순방에서의 메시지를 좀 통제를 하겠다. 긴장을 계속 높이고 그래서
네네.
제재와 압박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도 대화에 준비가 돼 있다라든지 좀 더 그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물론
네.
이것이 일본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요.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지만 적어도 비무장지대 그 부분만을 놓고 보면
네.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 분위기와 성과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벌써 뭐 6번이나 지금 핵실험을 했고요. 그때마다
예.
뭐 많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났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그동안 한 작년 또는 뭐 올해 봄까지만 하더라도 대북 제재가 별다른 그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뭐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심지어 뭐 북한 경제가 한 3% 정도 성장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요. 일종의 그 대북 제재 무용론 이런 것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최근에는 그거와는 좀 다르다 이런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가시적으로 북한에서 대북 제재가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평양의 그 휘발유 값이 올 봄과 비교해서 벌써 뭐 세 배나 올랐고요. 또 대북 제재 열쇠를 주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조치를 했습니다.
예.
특히 그 북한의 그 돈줄이죠. 그 철광석, 석탄, 수산물, 섬유 이런 것이 전부 다 해서 북한이 연간 그 수출 한 30억 달러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중국이 그 수출 중단, 북한 거를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효과가 몇 달 뒤 또는 몇 년 뒤에 나오겠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네.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미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그 틸러슨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면 외교적 고립을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각국이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나라는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시켰고
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관계도 약화시켰고 외교관계도 상당히 격화를 시킨 또 중동 나라들도 북한에 그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허가를 안 내주는 이런 조치들을 하나둘씩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와는 그 대북 제재의 분위기 질과 양적으로 상당히 강하다. 이것이 좀 북한을 아프게 하고 조만간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낼지 모른다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예. 최원계 기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대북 제재 무용론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그럼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저 최은기 기자가 다 얘기를 했는데요. 유엔
예.
안보리의 제재가 사실 과거와는 달리 6차 핵실험 이후에 제지 가해진 그 대북 결의는 그 상당히 꼼꼼하게 북한에 말하자면 돈벌이 수단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미국 정부의 프레셔 캠페인 아주 전방위적인 압박 캠페인이 전 세계 각국을 향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네.
그 노력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언론 보도들을 보면 하루가 멀다고 각국이 말하자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교역을 중단하거나 노동자의 비자 발급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상으로 보면 북한이 국제적으로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도 이미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북한 자신이 이런 그 압박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북한 관영 매체들을 보면 바로 이런 그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반발과
네.
비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이러한 제재와 압박이 미국의 바람대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게 될지 앞으로 앞서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한두 주 좀 지켜볼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의 발언 그리고 또 다음 달 초에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관련된 이 전망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최근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 진짜예요. 네, 진짜 높더라고요. 미국의 한 개 주가 우리 한반도 그냥 한반도만한 땅 그 주도 있고 그런 주가 막 50주나 모여 있고 신기했어요.
얼마 전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주찬향 씨.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른 저녁에 막 졸릴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루는 쓰러져서 그냥 잤어요. 이른 저녁에 시차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밤과 낮의 차이로 생긴 피곤이 힘들기도 하지만 넓은 세상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뿌듯함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친구들, 고향 일들 위해서 항상 꿈꾸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똑같은 우리 평범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냥 고향 한경북도 청진이 고향 청년이죠.
먼저 탈북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을 보낸 뒤 3년을 헤어져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산가족의 아픔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근데 감히 그렇게 그분들의 아픔에는 비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상가 덕분도 이번에 뉴욕 가서도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LA 쪽에서도 너무 많이 만났고 로스앤젤레스 쪽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만났고 그러고 한국에는 더 말할 것 없이 많으시죠.
가족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었던 주찬양 씨는 18살 나이에 보이부에 끌려다니고 산속에 숨어 살다가 아버지가 보내온 사람을 따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아, 중국은 안전하겠지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진짜 잡혔었어요. 깜짝 놀라 저는 진짜 세상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청진이 고향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주찬양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에는 1999년도예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정확한 연도는. 근데 라디오를 많이 들으셨고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라디오에서 많이 배우고 뉴스, 라디오 드라마.
찬양 씨가 8살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보통 새벽에 듣거든요. 새벽에 주파수도 깨끗하게 나오고 해서 하는데 저도 신기해요. 약간 막말해서 마약 같은 네,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그렇게 들어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새벽엔 다 같이 깨나서 눈 말똥말똥해서 이불 아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 라디오에
분명 말은 조선말인데 말투도 내용도 뭔가 달랐던 라디오 방송.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어린 찬양 씨의 귀도 쫑긋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일 주변의 조카 그 조카분도 탈북하셔가지고 KBS 기자로도 활동하고 책도 막 내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쓴 자서전도 막 낭독하는 거 북한에서 들었거든요. 엄청 충격이었고
늦은 밤 깊은 새벽에도 라디오에 빠져들게 했던 그 무궁무진했던 세상 이야기.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 늘 기다려졌습니다.
제가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고 처음에 막 믿을 수 없었고 했는데 또 미리 탈북하신 분들도 막 그 인터뷰하시면서 많이 하고 해서 많이 믿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막 자유로운 목소리들을 듣고 느끼면서 상상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너무 진짜 저희 가족은 라디오를 들었다고 표현 안 해요. 온몸으로 먹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지금 찬양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국의 소리 방송 VOA도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뉴스 VOA에서 나오는 뉴스 비슷한 거 그런 것들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탈북자 소식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기동형에서 들었고 막 미국의 소리 방송 막 이런 거 할 목소리들 되게 간사한 목소리들 예쁜 목소리들 예, 여기는 워싱턴에서 VOA 뭐 그 다음에 www. 뭐 이런 거 주파수 이런 거랑 내보내던 기억이 나요. 주파수 몇 주파수 이런 거 있죠.
라디오를 통해 상상했던 바깥 세상의 모습. 아버지가 보내온 도강꾼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면서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족하고 헤어져서 가족이 먼저 탈북하다 보니까 혼자 남아서 한 3년 동안 되게 진짜 속 줄이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아, 중국은 안전하겠지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두만강을 건너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그저 중국 땅에 있을 수 없는 한 사람의 탈북자라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남쪽 나라 태국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아, 저는 중국에 좀 머물면서 중국말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잡혔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기적적으로 구출돼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선 기간이 그냥 한 2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간의 태국 수용소 생활을 거쳐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비행기가 뜨면 점처럼 사라질 때까지 온 동네 애들이 다 점처럼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했었는데 드디어 그 비행기를 탔었던 거죠. 난민 수용소에서 그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 한국으로 올 때
낯선 나라 한국이 아니라 보고 싶었던 가족이 살고 있는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은 생사가 오가는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안도하고 있었을 때 주찬양 씨는 한결 여유 있게 처음 타본 비행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그때 엄청 천진난만했어요. 비행기 탔을 때 일단 아 가족이 사는 서울 땅으로 간다. 그게 너무 신났고 그러고 비행기가 막 날아서 날 때 막 그 지구촌 마을들이 막 언뜻언뜻 보이는 그 광경들이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언제나 올려다보기만 했던 하늘의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으로 아래쪽의 땅은 어떻게 보이는지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찬영 씨가 앉았던 곳은 창 가까운 자리가 아니어서 그저 힐끗거리며 비행기 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이 엄청 높더라고요. 자리 보자 라인이 가운데 3명이 앉게 되나요? 3명이 앉게 되고 양옆에 이렇게 2명 총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도 제가 제일 가운데 앉았어요. 창문에서 떨어진. 저는 창문 쪽에 앉고 싶었는데 그래서 막 그게 시트벨트 요 안전띠를 잠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띠를 잠그고 가운데 앉았는데 도저히 밖을 내다보고 싶은 충동이 너무 심해서 벨트 풀고 삐지고 사람들 막 뚜지고 나서 창문 그 계속 내다봤거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바깥 그 마을들이 보이는 풍경. 그리고 또 구름 위에서 제가 날고 있을 때 막 구름들. 그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진짜 하늘 날고 있구나. 진짜 비행기 타는 느낌이 이거구나. 진짜.
18살에 헤어져 21살이 되어서야 만날 수 있게 된 부모님과 동생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기 때문이었고 태국에서 인천까지 5시간 넘어 걸리는 비행기 안에서 떠나온 북한과 또 앞으로 살게 될 한국에 대한 뭔지 모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거의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나서야 그 고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그 인천공항에 막 착륙할 때 그때도 막 십자가 같은 것들도 많이 보이고 막 그런 것들도 다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건데 평양에는 뭐 있다고 들었지만 다 그 보이주기식이고 현실적으로는 엄청 탄압이 심하고 잡혀가고 저 친구들도 잡혀간 사람들 많고 탄압받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어두운 새벽에 빨갛게 빛을 내고 있었던 땅 아래의 십자가 산 속에서 숨어서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떠올라 한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거죠. 아, 진짜 이런 저런 십자가들도 자유롭게 막 저렇게 당당하게 있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공항도 신기했고 다 신기했어요. 그냥 지금도 그때 느낌이 생생해요.
북한 청진에서 한국 서울까지 주찬양 씨가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탈북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흔한 케이스가 아니죠. 저희 가족도 흔한 케이스가 아니고 너무 진짜 복받은 가족입니다.
먼저 한국에 정착한 아버지와 가족들이 혼자 남아있던 찬양 씨를 위해 큰 돈을 들여 준비한 길이었고, 그래서 고생도 적었고 비교적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국정원 심사란 거 받을 생각에 두려웠거든요. 북한에서 안기부 무서운 이미지가 있거든요. 국정원을 바뀐 것도 북한 사람 다 알고. 그래서 아빠 안기부 신문이 무서워요? 막 이러고 물어보고, 아빠가 다 경험하게 되니까 그냥 응원하라고 그냥 아빠가 말씀도 안 해주시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 국정원에 가서 그 심사 받을 때 제가 비록 간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떨리고 무섭기도 한지 당당해야 되는데 좀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심장이.
주찬양 씨도 탈북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하나원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말로만 들었던 그 경제 발전의 현장, 취업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한동안 놓고 있었던 연필과 책도 다시 잡게 됐습니다.
기왕 여기 있는 거 한국 스타일 고등교육이나 받아볼까 해서 그 중고등교육 받았었거든요. 레벨에 맞춰서 중학교 뭐 수학도 배우고 뭐 고등학교 뭐 이런 국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초등학교 애들은 버스 타고 맨날 나가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되게.
한국 학교를 다니고 이곳저곳 견학을 하면서 타야 했던 버스. 그 차 안에서의 멍하고 답답한 속은 불편했지만 그것 또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단련됐어요. 그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뭐 차도 타본 사람이 그냥 저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진짜 정말 하루빨리 나가면 다 잘할 것 같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 네, 나 걱정 없을 것 같고 하나원 교육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그냥 국정원 조사 잘 받았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막 가족인데 빨리 보내줬으면 엄청 정말 기다려줬어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석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2011년에 봄 기운이 막 시작됐을 때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동네에 복지사가 하나원까지 찾아왔고, 그렇게 가족들을 만나러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바라볼 때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북에서 혼자 있을 때 가족들 생각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꿈도 맡겼었거든요. 엄청 많이 꿈을 꿨었는데 꿈에서 봤던 한국 집이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너무 신기했고, 내가 진짜 꿈속에서 봤던 서울 한복판에 우리 가족이 사는 집, 그 집을 진짜 현실로 막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 느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주찬양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